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북한에도 은행이 있죠. 하지만 주민들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돈을 맡겨놓기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은행이 발달하지 못하면 개인의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나라 경제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은행은 개인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들의 누군 이자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들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잘 살게 되는 거죠. 지금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은 은행 산업도 함께 발전했는데요.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은행 제도의 점검 역시 시급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2015년 세계은행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78억 인구 중 20억 명이 은행 돈자리, 그러니까 계좌가 없어 예금이나 적금,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우엔 이런 금융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주민들은 은행을 불신하고 사금융을 선호하죠. 은행에 맡긴 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주기만 해도 은행 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도이칠란드의 경제 부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 델리 스파이스가 부릅니다. 고백.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이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네요. 오늘 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그 질문이 있는데 탈북민들 네. 한국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네. 좀 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받잖아요. 정착금.
네.
유진 씨는 이 정착금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어요?
네, 임대 아파트 나오는 보증금 한 1,500 정도 빼고 네.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제 은행에서 그거를 입금을 시켜주더라고요. 가서 이제 새로운 카드도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처음에 가서 현찰로 받는 줄 알았는데
돈을 네. 이렇게 탁 주는 줄 알았는데
네. 은행에 가서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뽑아서 체크카드 이렇게
아 체크카드 네. 그리고 은행 세아씨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를
그쵸,
그때 계좌. 만든 거죠?
네. 만들어서. 통장
네. 맞아요. 통장
네.
그리고 그 통장에 돈이 천만 원이면 달러로 계산하면 한 9,000불 정도 되는 돈이 되는
네,
거네요.
많긴 하네요.
맞아요. 이 정착금 때문이라도 어쨌든 한국에 오게 되면은 그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전에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원에서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처음에 가서 계좌를 일단 만들어서 네, 통장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뭐 입금된 돈 액수가 거기 이제 처음에 찍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체크카드를 하나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쓸 때마다 거기서 빠져나가는 돈을 여기서 뭐 은행에 가면 그걸 얼마 쓰는지를 알 수 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뭐 계속 변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도 이제 벌 수 있고 이제 뭐 은행에 굳이 안 가도 되니까.
그 하나원에서 받았던 은행 네. 관련 교육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일단 돈을 막 끼고 거기서 뭐든 뭐 빌릴 수도 있고 이런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은행에서 이제 해준다는 근데 은행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되게 여기는 잘 되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네. 지금 듣고 계신 뭐 청취자분들, 북한 동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북한에서 살 때 은행에 대한 믿음 같은 건 없었잖아요. 어땠나요?
뭐 은행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이제 안다 해도 가정주부, 세대주 이런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게 나라에서 이거는 거의 그냥 세금 거둬가듯이 거두니까 매 월마다 반장들이 다니면서 조금을 해라 해라 해가지고
맞아.
거의 강압식으로 이제 얼마만이라도 네.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고 뭐 그 돈을 받는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네. 얘기를 한국 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네.
너무 놀래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평양에서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저금하라고 인민반장이 막 그렇게
그럼요. 이 평양 시민들은 아마 그런 거둬가는 거는 제일 전국적으로 1위가 아닐까 싶어요.
받는 것도 1위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아니 진짜 청진도 그 인민반장이 맨날 저금하라고 그리고 이게 은행은 내 돈이니까 내가 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꺼낼 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처음에 그 은행에 대한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은행이 안 맡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유진 씨는 어땠나요?
저도 그게 너무 조금 이제 큰 돈이 들어가면 불안스러운 거 있죠.
은행에다가.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의 돈은 괜찮은데 이제 그게 만약 계속 쌓이다 보면 돈이 이제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불안스러워서 아, 현찰을 좀 뽑아야 되나 뭐 이럴 때도 있고 처음에는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아, 이거를 내가 현찰로 갖고 있으면 더 손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이자율도 받고 하려면 네. 맡기는 게 더 좋다는 걸 이제 살면서 알게 됐죠.
그 북한에서 은행을 이용해 본 경험이 그럼 없겠네요.
네, 은행을 가본 적은 아예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은행을 이용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거의 다. 네.
한국의 은행의 모습은 어떤지 좀 이렇게 눈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잘 설명 한번 해볼까요?
글쎄, 은행이
상점처럼 생겼어요.
상점처럼 생겼어요.
네,
카운터 이렇게 매장 같이 쭉 네. 있는데 이제 칸막이식으로 한 사람씩 앉아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거기 어떤 남자분이 항상 양복을 네. 멋있게 입고 깔끔한 분이 뭐 때문에 오셨냐고 용건을 먼저 물어보고 그게 용건도 서로가 다 다르더라고 뭐 맡기는 사람 찾는 사람
맞아요.
뭐 이렇게 너무 네. 많으니까
그리고 또 개인 네. 고객 있고 기업 고객이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내를 해주는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대기 번호를 또 뽑아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나 처음에 그거 뭘 잘 몰라가지고 하염없이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언제 불러주나 해가지고
네. 근데 그분이 아 앉아 번호표를 뽑으셨냐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제 뽑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익숙이 안 되니까 번호표 뽑는 거를 잘 못
몰라가지고. 네. 맞아요. 그 번호표 뽑고 앉아 있으면
네, 번호를 이제
번호가
순서대로.
탁 이렇게 네. 뜨죠. 전광판 같은데 네. 그런 거기 가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지금은 현재 은행 이용할 때 어떤 업무를 가장 많이 보세요?
아 지금은 적금 형식으로 매달 이제 얼마씩 적금을 하면 그 이자율이 조금 높은 적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탈북민들한테 좀 혜택이 좀 있어서
네네.
이자율을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좀 높여준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이제 한 번씩 적금을 하고 그런 게 있죠. 네.
적금을 하게 되면 그 이자율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탈북민들 우대 그
네,
이자가
우대.
얼마예요?
한 5% 뭐 잘 주는데 6%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5% 네. 6% 이렇게 네. 그럼 매달 만약에 10불씩 10달러씩 한국
네,
돈으로는 한
달러죠?
만 원이면 10불이네요.
네, 네.
만 원이면 달러로 하면 10불 정도가 되는 대략
네.
그렇게 맡기면 5% 정도의 이자가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5%면
5천 원 정도?
5천 원인
네,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달달이 적금은 달달이 넣는 게 적금이잖아요. 매달
네, 네, 네.
일정한 금액을 그쵸. 넣는 게
네.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그거를 쭉 모았다가 이제 마지막 만기가 되는 날에 네. 다 이제 본전과 같이 이자율을 같이 해서 또 주는 거죠.
그 기쁨이 네. 엄청 크죠. 해보셨어요 그거?
저 한 번 3년짜리를 꼬박꼬박 한번 엿었는데
네. 네. 중간에 해지 안 하고?
네, 해지 안 하고 엿었는데 되게 또 이제 그 균화를 또 막 되게 기다려지게 되고
엄청 기다려지죠.
열심히 그걸 또 모아서 막 욕해 대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기쁨이 컸겠어요. 어땠어요? 그거 만기 때 찾을 때?
너무 그냥 공짜 돈 들어오는 느낌? 되게 내가 연 돈인데도 그쵸? 뭔가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목돈을 찾으니
하니까 이것도 되게 낭비도 안 하고 돈을 이렇게 좀 전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 같으면 네. 그냥 써버렸을 돈인데 네. 은행에다 이렇게 꼬박꼬박 네, 넣어놓으니까 혹시 그 돈은 어디다 썼는지 기억하세요?
그 돈을 다시 또 똑같은 적금으로 해서
또 넣으셨어요?
네.
진짜?
이게 그렇게 한 번씩 모아서 통돈이 생기다 보니까 재미가 들어서 뭘 쓴다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또 굴리면 또 돈이 불어나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네, 생긴
그쵸.
거네요.
그래서 또 맡기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개인들의 돈을 받아서 보관해주면서 이자를 주는 거 있지만 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돈을 또 누군가에게 빌려주면서 맞아. 이자를 은행이 또 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탈북민들이 돈을 이렇게 적금이나 이런 건 잘 하는데 빌리는 걸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너무 힘들어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돈을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어요?
네. 뭐 빌려서 쓸만한 제가 뭐 사업이나 이런 거를 아직 뭐 하는 게 없어서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거의 다 대출을 뭐 집도 그렇고 다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돈 빌리는 걸 네, 대출받는다라고 네. 하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저거 빚을 다 언제 갚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일반적으로 이거는 거의 뭐 내가 일하면서 그냥 갚는다 하는 생각으로 네. 되게 편하게 그냥 다 받아서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북한에서 혹시 그 돈을 빌려본 적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있나요?
빌려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주변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뭐 돈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이 막 먹돈이 많으니까 네. 그런 데다가 이자율이 엄청 거기는
엄청 비싸잖아요. 네.
거의 뭐 더블로 그냥 네. 두 배로 줘야 될 정도로 이게 많이 해서 빌려 가긴 하는데 거의 그냥 그게 다 사기 예. 빌려 갔다 안 주는 것도
안 주는
있고.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주고 그냥 서서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서서 못 받는다.
이게 뭐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영웅 친구 줘야 된다는 정도로 북한에서는
맞아요.
그냥 돈을 빌려주면 그냥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맞아요. 근데 일단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이렇게 급전이라 그러죠. 급하게 네. 필요할 그쵸. 때가 있어요. 돈이, 맞아요. 목돈이. 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꼭 돈이 있어야만 내가 너무 좋은 아이템, 그쵸. 아이템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시겠군요. 네. 좋은 사업,
구상?
뭐. 있는데 이게 네. 돈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그런 건데 이거를 남한테, 개인한테 돈을 꾸러 다니는 게 북한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행에서 그 돈을 네. 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돈을 빌려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빌리는 대출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네, 이자가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한국은 그 돈을 빌릴 때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담보대출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떠한 거를 담보를 잡고 이제 대출을 빌려준다. 대체로
맞아요.
집 같은 거를 담보 잡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들어는 다 보셨네요.
네, 들어는 다 봤어요.
담보대출이라고 하게 되면 뭐 물건이나 집이나 뭐 땅이나 막 이런 것들을 담보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돈 못 갚으면 이걸 내가 그쵸, 은행에 그쵸.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담보를 한 거니까 그만큼 은행은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누거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말고 신용대출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해보진 못해서 잘 감은 모르겠어요.
감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 중에 저는 그 저도 신용대출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꼬박꼬박 그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 통장에 제가 한 달씩 일한 돈이 꼬박꼬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고 제가 또 거기에서 뭐 돈을 빼서 쓰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몇 년이 쌓이면 아, 이 사람은 계속 일을 꾸준히 하고 아. 돈을 꾸준히 버는 사람이라구나 아. 하는 게 그 정보가 은행에 쌓인대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게
네,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몇 년을 이렇게 꾸준히 돈을 버는 거 보니까 오. 신용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은행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신용에 의해서 그러면 당신은 이 정도의 돈은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만큼의 돈은 당신의 신용만으로 우리가 빌려주겠다. 아, 담보 없어도.
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급 같은 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담보보다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또 대출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대출은 아직까지는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아직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나중에는 뭐 나도 뭘 어떤 일을 한다거나 뭐 집을 만약 사야 된다거나 하면 하긴 해야 되겠죠 대출을.
그렇죠. 네. 그리고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그 북한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도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몇백씩 들어가고 또 거기서 브로커들이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집에 가는 것보다 절반을 거의 뭉텅 떼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탈북민 그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계신 가족들은 이게 한국에만 오면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뭐 또박또박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자본주의 가면 돈이 그냥 알아서 다 주는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네.
가족들에게 먼저 보내고
아,
그리고 그
네.
빌린 돈을 꼬박꼬박 일해서 갚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그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은행이 잘 가동이 돼야 그 개인의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 나라 경제까지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은행이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그래서
네.
그 가운데서 이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를 좀 이해가 돼야만 북한에서도 좀 은행의 그런
개념이 개념 자체가 은행에 대해서 뭐 잘 없다 보니까 은행 얘기를 하면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지 이해를 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와서 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처음엔 뭐 이해를 잘 못하니까.
네. 그래서 네.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오로지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 내 돈 맡기고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
맞아요.
그리고 돈
신용.
빌리고
네.
이자를 갚는다.
네네.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네. 은행 얘기를 더 한번 해보기로 하고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유진 씨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리쌍의 노래 듣고 올게요. 광대.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독일의 국기 그리고 인구 언어 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경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독일 하면 전 세계에서도 경제 강국으로 알려진 나라니까요.
네.
오늘은 독일 경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제 수준이 이걸 알려주는 몇 가지 지표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경제 성장률, 매년 얼마나 경제가 성장하느냐. 대략 지금 현재는 1.5%에서 2.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으로서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명목 GDP, 이거 이제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거예요.
네.
뭐 한 3조 8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계 한 4위 수준이에요. 이런
2019년 기준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GDP도 대략 한 4만 6천 달러인데 구매력 기준으로 한 네. 5만 3천 달러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한 4만 6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미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러나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 실업률은 한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 1년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비교하면 비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백 배 차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수입액도 거의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 수출 어떤 게 더 많은가? 수출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2,500억 달러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2,500억 달러를 버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숫자로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지표 뭐 이런 게 잘 나오지도 않지만 그렇죠. 나와도 안 믿었었는데 네네네. 이건 다 이거 되게 그 신뢰도가 높은 그런 통계 자료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정확히 집계를 잘 안 하고 네. 또 한다 하더라도 발표를 또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통계로 정확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맞습니다. 네. 경제 지표만으로는 이렇게 숫자들이 쫙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잘 가늠은 되지 않아요.
네네네.
독일의 경제 수준 아주 간단하게 세계에서 몇 위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총 생산, 독일의 인구가 전체 만들어내는 생산력을 보면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미국,
네.
뭐 그런 나라들 다음이 아마 독일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4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1인당 기준으로 한 사람당 얼마의 소득을 버느냐 아까 4만 6천 달러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네. 15번째이긴 합니다.
세계에서 15위 그렇죠. 정도.
다만 이제 이 안에 근데 전체 순위보다는 1인당 순위가 좀 많이 뒤처지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 작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
유럽의 작은 나라들 뭐 핀란드라든가 뭐 무슨 조그만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 중에 네.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소득이. 그런 나라를 빼면 큰 나라 가운데에서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는 순위가 훨씬 올라가겠죠.
그렇군요. 네. 경제적으로도 뭐 명백한 선진국인데 최근 독일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최근 상황은 어느 나라든 안 좋은 것 같아요. 2020년 초까지는 독일 경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내부 경제 사정 좋았고 취업률 안정적이고 등등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다소 진정되는 그런 조짐. 그래서 독일 경제도 회복 조짐이 있었는데 작년 3월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독일 경제도 지금은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조금 부진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생필품 상점 뭐 이걸 제외하고는 다 영업이 중단된 상태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도 그때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뭐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그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특히 2021년 들어서서 뭐죠 백신이 좀 보급되기 네. 시작을 하면서 수출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경제 위기도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세계적인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고요.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의 지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북한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독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나 안 좋았냐면 무역 기준으로 볼 때 한 네.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네. 감소한 거예요.
작년 한 3월, 4월 달 같은 경우는 한 30%씩 1년 전 같은 월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의 영향이네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독일 경제가 가진 그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업기술, 그다음에 의학과 약학,
네.
그 외 여러 산업 분야가 독일은 비교적 골고루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특별히 잘하는
네,
게
그래서
아니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양한 산업에서 고루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잘 잡힌 경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한때는 좋았다가 한때는 급격히 낮아졌다가 또 좋았다가 이런 나라들이 꽤 있고 실제로 큰 나라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인도 같은 또는 중국 같은 나라는 이 성장폭이 조금 큰 편인데
네.
독일은 8천만 명이나 넘는 비교적 큰 나라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라든가 스위스처럼 인구가 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은 비교적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독일처럼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 이것도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그렇겠네요.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경제에 대한 기여도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북한 같은 경우도 아마 큰 외화벌이 기업, 국가에서 운영하는 큰 기업이 있고 조그마한 네.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기업소가. 그런데 그렇죠? 네. 이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급여가 좀 높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급여가 좀 낮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북한도 일부 있을 것 같고 또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네, 한국도 그렇죠. 네. 그리고 사무직과 기술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독일은 이게 그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에 다니든 작은 기업에 다니든 네. 사무직이든 기술직이든 그 사이의 임금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조금 덜 되는 이런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꾸준한 기술 개발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게 네네. 가능할 수도 있군요. 이렇게
유럽에는 이런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이라든가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온 나머지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 격차도 좀 작은 이런 네. 나라들이 있는데 독일이 또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네. 전 한국에 와가지고 그 임금 격차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그렇군요.
예. 와 이렇게 임금 격차 클 수도 있구나라고 네. 놀랬었거든요. 네.
한국도 큰 편이고요. 네. 그보다 더 큰 나라 중국, 미국 이런 나라는 훨씬 더 크죠.
그렇죠. 네네. 이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력 산업 뭐 대부분 다 뭐 골고루 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네네. 좀 주력 산업이 있을 것이고 조금 취약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입 1조 달러 넘는다고 그랬고 수출도 1조 달러가 넘는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수입, 수출 모두가 1조 달러가 넘는 나라 전 세계 딱 세 나라뿐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공업이 발달한 경제 구조답게 자동차, 기계, 화학 이것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경제는 자동차 경제, 기계 경제, 화학 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원은 좀 부족합니다. 독일이. 그러다 보니까 곡물. 그다음에 원목, 나무 같은 거 네. 이런 1차 생산물은 대부분 수입입니다.
아. 네.
그리고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이런 게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공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약간 전자산업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네. 독일 자동차는 많이 썼는데 네. 뭐 독일제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렇죠.
뭐 냉장고라든지 네.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은 옛날에는 독일 TV 텔레푼켄이라고 하는 가전회사가 꽤 이름도 있고 유명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회사들이 다 예전 같지가 않고요. 한국이나 일본이 사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한국과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에 대부분 밀렸습니다. 그러나 독일 전자산업이 꼭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TV가 전 세계 선두권은 아니지만
네.
그 외에 전자산업 분야에서는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이든 전 세계든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 이외에는 없을 정도로 기타 전자산업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멘스라거나 아니면 밀레 이런 전자산업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앞서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밀레는 이게 뭐냐면 혹시 빌트인 가전제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 집에 딱 맞춤으로 해가지고 가구랑 맞춰서 이렇게 끼워놓는 거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가스레인지를 산다, 전자오븐을 산다 그러면 매장에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사잖아요. 가지고 트럭으로 싣고 오는
네네.
그게 아니고 이 최고급 전자제품들은 아예 전자제품을 집안에 설치를 합니다. 가구처럼 그냥 아주 네. 크게 설치를 하죠. 이런 분야는 밀레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빌트인 제품들, 최고급 가전제품들, 그러니까 냉장고든 세탁기든 아니면 전자레인지든 오븐이든
네.
이 빌트인 제품들은 밀레 제품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독일 여행 갔다 올 때 꼭 사는 게 칼 네. 사잖아요. 칼. 독일제 칼.
칼도 유명하거든요.
네. 칼, 시칼이에요. 시칼.
아,
엄청
그렇군요.
좋고. 그리고 독일제 비비크림을 꼭 사왔었어요.
아, 그래요? 독일제 비비크림 유명한가요?
독일제 비비크림이 정말 네. 유명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 이게 바르면 아마 듣고 계신 여성분들 아마 독일제 비비크림 북한에 들어가면은 꼭 네.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네. 좋아요. 자, 그리고 1차 산업인 농업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게 아까 뭐 나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입이 또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차 산업 국가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농업 분야에서 그래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호밀, 보리. 네. 이건 전 세계 3위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돼지고기. 네. 이것도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우유. 이게 세계 6위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나 호밀, 돼지고기, 우유 이런 것들은 비교적 세계적인 농업이라고 농업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타 분야는 골고루 발달되어 있지는 않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 공업 강국이라는 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공업 분야도 좀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일단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항공 우주 쪽입니다. 세계 두 번째로 강력한 기업, 특히 민간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에어버스 공장이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프랑스와 함께 에어버스 항공기 조립을 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네.
그리고 에어버스에서는 당연히 헬리콥터도 조립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야가 건축과 토목 분야인데 독일의 혹티프, 이건 프랑스 건설사인 빈치와 더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독일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하면 독일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패션과 귀금속인데요. 시계.
아, 그러네.
시계 하면 사실 손목시계는 스위스고요.
네, 네. 네.
뻐꾸기 시계가 독일이래요.
뻐꾸기 시계가 뭐예요?
뻐꾸기 시계를 쓰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상자처럼 벽에 이렇게 걸어두거나 아니면
옛날에
탁자 위에 이렇게 네. 올려놓고 뻐꾸기가 나와서 뻐꾹 하는 이런 시계 있잖아요.
아, 정각이 되면은 네. 뻐꾹 알려주는
유럽에서는
거.
이 시계를 여전히 많이 쓰나 봐요. 이 시계는 독일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괴종시계, 이렇게 종이 울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네.
소리 내는 것은 독일제가 이제 유명하다는
재밌네요.
건데
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뻐꾸기 시계들 다 독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스위스가 세계 최고긴 하지만 그럼 독일은 손목시계를 안 만들거나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손목시계도 잘 만들지만 스위스보다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역시
네.
손목시계도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최고급 시계 중 하나인 레인지 앤 쇼운 뭐 이런 것도 바로 독일제라고 하고요. 중저가형 시계 노모스, 스토바 등 이런 시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독일의 시계입니다. 그리고 패션 상품이 유명합니다. 옷. 가장 대표적인 게 스포츠 의류. 운동복이죠.
네, 네.
아디다스. 그다음에 푸마.
네, 네.
이런 제품들 유명하고요. 몽블랑도 패션계에서는 명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디다스를 북한에서 아다라스, 아다라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북한에도 이 선색에 붙어있는
이거
아디다스
엄청 유명하거든요.
옷 많이
그냥
입었을
모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운동할 때 다 입는 옷인데 여러분 네네. 이게 그 옷이 바로 독일산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아다라스 아니고 아디다스.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 옷이나 신발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 유명한데 또 독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자동차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독일 하면 떠오르는 건 아마 어쩌면 자동차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왜냐면 도로에서 워낙 많이 보니까요.
그렇죠. 네. 독일은 역시 세계적인 자동차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도 대중적인 자동차가 있고 아주 비싼 자동차가 있는데요. 대중적인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모두 독일산 자동차들입니다.
네.
우수한 품질과 성능 덕분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급 자동차, 엄청 엄청 비싼 자동차, 아마 이름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많은데,
네.
벤틀리.
벤틀리는 알아요.
그다음에 부가티.
네, 부가티.
그다음에 스포츠카인 포르쉐, 람보르기니.
네. 아...
이런 것들 다 이제
이게 다 독일이군요.
독일산이라고 보시면
그냥 다 독일이네요.
되겠고요.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자전거 제조사인 두카티 등이 다 이게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
네.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들을 만드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초고가 브랜드 롤스로이스,
네.
그다음에 미니 이런 차들도 사실은 다 BMW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차들이 다 독일과 연관돼 있거나 독일에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럽의 자동차 또는 고급 자동차 시장은 독일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에서도 이런 자동차들은 다 고급 브랜드가 되잖아요. 최고
그렇죠.
브랜드
사실은 전 세계 고급 브랜드들이
그러네요.
바로 독일차라고 보셔야 되겠죠.
와, 자동차 역시 독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경제, 특히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너츠의 노래 함께 들으시죠. 사랑의 바보.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청산도로 간 의사. 전라남도 완도에 청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완도도 섬인데 청산도는 완도항에서 뱃길로 50분이나 더 가야 합니다. 경치가 빼어난 청산도는 지금이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가 됐지만 예전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오지였죠. 이곳에 유일한 의사 이강란 원장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섬에 가게 된 걸까요? 청산도 푸른매 중앙의원, 바로 이강란 원장의 일터입니다. 이 원장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아침 7시 40분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섬 주민들의 일하는 시간 때문이죠. 이 원장은 하루 평균 120명의 환자를 진료합니다. 이따금 자정이 넘은 시간에 병원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 원장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응급실이 없는 섬마을의 특성상 주말에도 진료를 보고 청산도 근처 병원이 없는 작은 섬들을 찾아가 무료로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강란 원장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편안히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1962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병원을 다니다가 1993년 서울에서 이강란 의원을 개원해 10년간 잘 운영해왔죠. 그런데 청산도라는 오지에 있는 병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단둘이 이 섬에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해 정도만 봉사활동을 하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느덧 16년이 되어 가네요. 이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이강란 원장은 진료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개인 돈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쌀과 고기를 지원해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또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는 매해 경로 잔치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의사를 구하면 보름이면 떠나곤 했다는 청산도 병원. 이곳에서 16년째 진료를 하고 있는 이 원장은 아직도 좋은 의사, 좋은 사람이 되길 꿈꾸고 있다네요.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박정현의 위태로운 이야기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